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30일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신청을 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94%의 효과를 보이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날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실험 참가자 3만 명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96명을 초대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 즉 가짜약을 투여받은 그룹에 속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실제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효능은 최소 94.1%에 이른다는 게 모더나 측의 설명입니다.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지난 20일 또 다른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FDA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FDA가 다음 달 10일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며 이후 백신 배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책임자들이 최근 감염증 급증 사태가 앞으로 몇 주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9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염률이 한순간에 꺾이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급증 상황에 더해 추가 급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을 지난주 추수감사절의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몇 주 안에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와 각 주, 도시, 가정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미 정부 합동대응조직의 데버러 벅스 박사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을 한 사람들은 각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다음 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기간 이동을 한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7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으며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30일부터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1일 보고를 받게 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일 보고는 미 정보당국이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한 기밀정보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로 통상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연방조달청의 공식 인수인계 절차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선 약 4주가 지난 시점 1일 보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이날 경제 관련 인사들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니라 텐든 변호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내정됐으며 경제학자인 세실리아 루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 측은 29일 여성인 젠 사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케이트 베딩필드 선거캠프 부본부장을 각각 백악관 대변인과 공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군이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의 신규 장비를 내년 9월부터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영국 통신업자들은 내년 9월 말까지 과거 설치된 화웨이 장비의 유지 보수를 제외한 신규 설치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영국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놓고 이번 주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화웨이 장비 구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보호 일환으로 요즘 전기 자동차가 각광받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기 자동차와 청정 에너지 회사인 테슬라 주식회사 CEO 앨런 머스크 씨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머스크 씨의 순 자산은 테슬라의 주식이 급등한 후 72억 달러 증가해 128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일일 순위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 씨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베조스 씨가 지난 2017년 부자 순위 1위에 오르기 전까지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프 베조스 씨의 재산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 씨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 중 하나인 S&P 500에 테슬라 주식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자동차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물결이 일면서 테슬라 시장 가치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머스크 씨의 보유 주식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수년간의 손실 이후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아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만든 로켓을 타고 4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화로 소통하는 농아인 피자 가게와 자폐 소녀를 위한 무지개 학교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eatles의 노래입니다. 이제 해가 뜨네요. Here comes the sun 들어보시죠. Here comes the sun, do-do-do.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doo-doo.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수도 민스크 등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시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의 장례식이 있었군요.
네, 지난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암살된 모센 파크리자데 씨 장례식이 30일 거행됐다고 이란 국영TV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디에서 진행됐나요?
네, 이란 국영TV는 이란 국기를 두른 관이 이란 국방부에서 열린 장례식에 등장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몇 군 고위 지휘관과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파크리자데 씨 시신은 매장을 위해 테헤란 북부에 있는 묘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부 장관은 TV로 방영된 연설에서 이란 국민은 어떤 테러나 범죄 또 어리석은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군인인 본인도 알고 적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을 암시하는 말 같은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국제사회는 대체로 사건 당사자들의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유엔 대변인은 유엔은 어떤 암살이나 초법적인 살인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제와 지역 내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어떤 행위도 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파크리자데 씨 사례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EU가 지지하는 인권 존중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진정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도미니크 람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이후 이란과 주변 지역 상황을 우려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하게 알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영국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법을 지지한다고 랍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을 냈군요.
네, 독일 외무부 논평이 나왔는데요. 역시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부는 또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취임하기 몇 주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란과의 협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크리자데 씨 암살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22일에 취임할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존 브래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트위터에 이것은 범죄 행위이자 매우 무모한 짓이라면서 치명적인 보복과 새로운 영내 갈등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인접한 걸프만에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에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걸프만에 배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서 니미츠함이 걸프만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명은 이 조처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주변 나라들은 파그리자데시 사망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카타르, 이라크,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나라들은 이번 사건을 역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카타르와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란 외무장관하고 통화하고 직접 주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행위는 지역 긴장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터키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비난하면서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파그리자데시를 이스라엘이 암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이스라엘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요. 네타냐후 내각의 한 강녀도 누가 이 파크리자데시를 살해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파크리자데시 암살과 관련해서 새로 알려진 소식이 있나요?
네, 30일 이란 영어방송 TV는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이스라엘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러 현장에서 회수한 무기에 이스라엘 회사 표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살에 원격 조정 무기가 동원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파크리자데시 암살에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관총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랍어 방송인 알 아람 TV도 무기들이 위성으로 조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리자데시가 사람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된 무기의 공격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암살조 12명이 이 파크리자데시가 탄 차량에 접근해서 총을 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 보도들 내용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다는 소식이죠?
네,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29일 수도 민스크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도 역시 경찰이 최루탄 등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정부 진영 측이 최근에 새로운 시위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네, 경찰이 진압하는 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위를 진행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웃들의 행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져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지난 27일 관영 벨타 통신에 헌법을 개정한 뒤에 자신이 퇴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헌법을 본인 필요에 맞게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 헌법이 나온 뒤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진영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간 루카셴코 대통령이 몇 차례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하지만 야권은 이게 시간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야권은 새로운 대선을 요구하고 있죠?
네, 루카셴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한 뒤에 대선을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지난 8월에 치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때 치른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무려 26년째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올림픽 전에 시범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나카무라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총괄은 최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내년 올림픽에 앞서 18개 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원래 올해 치를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7월과 8월에 걸쳐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치를 도쿄올림픽은 이에 7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전에 시범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과연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겁니다. 나카무라 총괄은 시범 행사가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범 행사에 선수들도 참여하는 건가요?
네, 시범 행사 가운데 최소한 4개의 외국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수영, 체조, 다이빙, 그리고 배구 등입니다. 또 5월 9일에는 이 새 국립경기장에서 육상 경기도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외국 선수들이 참여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범 행사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몇 행사는 선수들 없이 단지 진행만 시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관중 허용 여부도 쟁점 사항인데요. 시범 행사에 관중들도 참여하는 건가요?
네, 나카무라 총괄은 일단은 외국 관중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행사에는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내국인 관중은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관중을 허용한 운동 경기를 허용했죠?
네, 지난주에 프로야구 일본 시리즈 최종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3만 8천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 관중 1만 9천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서 또 이번 달 초에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체조대회에 관중 수천 명을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대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내년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그러면서 도쿄가 올림픽 주최지로 어떻게든 올림픽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측도 일본의 올림픽 개최 의지를 거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이케 도지사를 만났는데요. 바흐 위원장도 이들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내년 도쿄올림픽에 관중들이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원 여성으로만 구성된 백악관 공보팀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또 여성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 요직 인선 공개도 곧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뉴욕 시내 공립학교, 초등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이어서 3분기 경제가 30% 넘게 성장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보팀 인선을 발표했군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공보조직 고위층 7명의 인선이 29일 공개됐습니다. 7명 모두 여성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민들과 직접적이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소통가들이 이 나라를 더 낮게 재건하는 일에 다양한 관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7명,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죠.
네, 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할 백악관 공보국장은 케이트 베딩필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공보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날 트위터에 즉시 소감을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을 위해서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여성들과 이 역할을 함께하게 돼 더욱 영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악관 공보국 부국장에는 필리 토바 씨가 낙점됐습니다. 이 토바 씨는 이민개혁 시민단체에 참가하고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중남미계 언론 담당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베딩필드 공보국장 내정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한 다른 여성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언론을 직접 상대하는 백악관 대변인은 젠 사키,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이 맞습니다. 이 사키 고문은 대변인 직책으로 정평이 난 인물인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외에 설명하는 국무부 대변인을 지냈고요. 백악관 공보국장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악관 부대변인에는 카린 장피에르 씨가 낙점됐는데요. 흑인이자 성소수자로서 NBC와 MSNBC 같은 매체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차례로 짚어보죠.
예, 이 부통령실 공보국장에는 흑인인 애슐리 에티엔 하원의장 공보국장, 그리고 부통령실 대변인에는 시몬 샌더스 선거대책본부 선임고문이 낙점됐습니다. 이 샌더스 고문도 흑인으로서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이 대통령 부인이 될 질 바이든 여사의 공보국장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 대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알렉산더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백악관 공보팀 고위직 7명이 모두 여성이고 그중에 흑인이 3명인데요. 이런 파격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일 또는 그 전날에 경제 분야 요직 인선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그중에 핵심인 재무장관 자리에 제닛 옐런, 이 여성인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을 받아서 재무장관이 되면 또 여성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인데요. 이 밖에 다른 경제 분야 요직에도 여성들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주요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등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분야 요직 어떤 자리들인가요?
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니라 텐던 미국 젠보센터 대표, 그리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두 사람 모두 여성이고요. 각각 흑인이고 인도계입니다.
내각과 백악관 요직 인선을 진행하면서 바이든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 인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곧 대통령한테 제공하는 정부 브리핑도 받게 되는데요. 30일 중에 이 브리핑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28일 주말이었던 토요일에 반려견과 놀다가 발을 다쳤는데요. 다음날 공개된 진단 결과 발뼈 두 개에 실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몇 주 동안은 발에 보조장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측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의료진의 처치를 받은 뒤에 약간 절룩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NBC 뉴스에 공개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트위터에 재전송하면서 어서 나으시라라고 적었습니다.
대선 관련 재검표와 소송 등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속속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재확인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양대 카운트에서 실시한 재검표가 29일 완료됐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득표 격차도 재검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걸로 나왔었는데요. 이 같은 선거 결과 인증을 늦추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정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긴 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선 후에 첫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6개월이 지나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연일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도 표시했는데요.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무슨 법원 체계가 이러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라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뉴욕시내 공립초등학교들이 등교를 재개한다고요?
네, 다음 달 7일 뉴욕시내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까지 대면 수업이 재개됩니다.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29일 발표한 사항인데요. 사흘 뒤인 10일부터는 장애학생 등이 다니는 특수학교도 학생들의 수업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뉴욕은 110만여 명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미국 최대 공립교육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면 수업을 안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뉴욕 시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주 전에 모든 공립학교들을 폐쇄시키고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교내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학교를 다시 여는 거라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면 수업 일정에 맞춰서 학생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학부모들한테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할 거라고 최근에 잇따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조만간 감염자 폭등에 더한 폭등을 볼 수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N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빅히프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백악관 코로나 정책 조정관인 데버라 벅스 박사도 같은 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 연말 여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바이러스의 노출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네, 30일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 약 1,340만 명이 이르고 있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거의 26만 7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특히 11월 한 달 동안에만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 지난달에 두 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시가 학교를 다시 열겠다는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 학교 폐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컸습니다. 2주 전에 시당국이 공립학교들을 닫자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술집이나 체육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곳들은 그냥 놔두면서 학교부터 폐쇄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는 구호를 학부모들이 외쳤습니다. 학교는 필수 업종에 해당한다고 이들 학부모들은 주장했는데요. 더블로저 시장은 이번에 등교 재개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공개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학교를 열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더블로저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개발과 보급 준비는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긴급 사용분 백신 배송을 시작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밝힌 바 있는데요. 3상 임상시험에서 94% 이상 효능을 확인한 모더나 측이 30일 중에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다고요?
네. 지난주 미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3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잠정치로 한 달 전에 발표한 속보치와 일치했는데요. 다음 달 발표될 확정치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분기에 큰 성장률을 보인 배경이 뭘까요?
네, 상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문을 닫았던 사업체들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2분기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1.4%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올해 3월 중순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앞서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5% 성장을 기록하면서 11년간 이어왔던 최장기 경제 호황이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곧 보급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데다 최근 코로나 감염 사례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큰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성장 둔화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 성장률은 당초 3.5%에서 1%로 하향 조정한 바 있고요. JP모건은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로 다시 역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없습니까?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루어드 총재는 깊은 경기 침체의 끝을 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이 블러드 총재는 최근에 경제 지표가 초과할 만큼 강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은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대응을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20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사라진 일자리가 2,200만 개가 넘는데요. 현재 절반 정도인 1,200만 개 정도만 회복된 상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주 노동부는 지난 15일에서 21일까지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건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다시 멈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다시 늘어난 걸까요?
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을 제외했던 사업장들이 다시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들이 다시 많아진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3월 초까지만 해도 평균 21만여 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3월 중반에 330만 건을 시작으로 폭증세를 이어갔고요. 3월 말에 약 690만 건까지 치솟은 뒤에 현재 100만 건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브릴 라빈의 Girlfriend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 청각장애인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농아인, 즉 청각장애인의 절반가량은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농아인을 받아줄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청각장애인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화로 소통하는 농아인 피자 가게. 워싱턴 DC의 피자 전문 식당인 모제리아. 보통 이탈리아 식당이라고 하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떠올리지만 이곳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과 직원들이 모두 수화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이언 말리셰브스키 최고 경영자 CEO는 모제리아 피자 가게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무 장작을 때는 화덕에 굽는 최고의 이탈리아 전통 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목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to a springboard for deaf people for different opportunities for themselves.
라이언 CEO는 자신의 가게는 농아인들에게 멀리 뛰어오르기 위한 도약판이 되어주고 있다고 통역사를 통해 밝혔는데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협상력이나 지도력, 문제 해결력과 같은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라이언 CEO는 워싱턴 DC뿐 아니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모제리아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 직원들 역시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워싱턴 지점은 포장과 배달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가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갤러넷 대학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학은 청각장애나 난청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 워싱턴에서 가장 농아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대학 인근 지역이기도 합니다.
It's out of this world. I can't even explain. You know, for good 4 or 5 years, I've worked without another deaf person. I've had to text.
식당의 부주방장인 데이비드 우제 씨 역시 통역을 통해 모제리아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4, 5년간 농아인이 없는 곳에서 일할 땐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번번이 손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내야 했고 직원 회의가 있을 땐 동료 직원에게 뭐라고 하는지 글로 써줄 것을 부탁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다들 수화로 소통을 하니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The deaf folks very often are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e might get stuck in the back of the house.
모제리아의 또 다른 직원인 제프 페리시는 농아인들의 경우 직장이 없거나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식당에서도 대부분은 부엌에 처박혀 설거지를 하거나 재료 손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 측이 농아인 직원의 경우 손님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아예 일선에서 일해볼 기회조차 안 준다는 거죠. 모제리아 식당에선 하지만 농아인이 피자 만들기부터 주문받는 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를 쓰다 보니 수화를 하지 못하는 손님들과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언 CEO는 그래도 방법은 있다고 했는데요.
And if you think about Italians in general, they're very animated. There's lots of gesturing.
직원들이 손짓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몸짓, 손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탈리아 식당에 온 손님들도 이 직원들의 화려한 손짓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모체리아에는 현재 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요. 라이언 CEO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 식당을 완전히 재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게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폐 소녀를 위한 무지개 학교.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이 아닌 집에서 공부하는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컴퓨터 화면에 보며 하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워싱턴 DC 인근에 사는 익셀 블랜든 맥킨타이어 양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올해 8살로 이 자폐증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는 익셀 양에게 부엌 식탁에서 공부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익셀 양의 부모님도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부엌 공간을 나누어 써야 할 처지였죠. 하지만 지난 9월 익셀 양에겐 자신만의 작은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집 마당에 작은 부속 건물을 세우게 된 겁니다.
The kitchen, you know, all her toys are there and it's very distracting. You know, it's hard as it is.
어머니 익스 블랜든 씨는 부엌에는 장난감도 있고 수업을 방해할 만한 곳 투성이다 보니 익셀 양이 도무지 집중을 못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집 밖에 세운 이 학교가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익셀의 부모님은 처음엔 딸을 위해 기존에 파는 창고를 세워서 학습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싼 게 $2,500 정도로 비싸다 보니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손수 학교를 지어보기로 결심하고는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So he would ask if anybody had any scrap pieces of wood and stuff like that or any paint.
지역 페이스북 그룹 운영자인 제시카 헬스 씨는 익셀 양 부모님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 쓰는 나무 판자나 쓰고 남은 페인트 등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웃들이 여기에 응답하며 돕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익셀 양의 아버지 맥 맥킨타이어 씨는 처음엔 그저 기초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를 얻을 요량으로 글을 올렸는데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Somebody gave me those. All the wood on the foundation and the floor.
한 이웃이 기초와 바닥을 닦을 나무를 다 대줬고 또 건물의 새 벽은 대형 쓰레기통에서 떼왔다는 겁니다. 익셀 양 역시 부모님의 건축 과정을 도왔고 지금은 비록 작은 가건물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에 무척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I love the windows too. I love the floor of it. I love the desk of it.
창문도 좋고 바닥도 좋고 책상도 좋고 무엇보다 천장이 무지개라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익셀 양의 학교 지붕 합판은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이름도 무지개 초등학교라고 지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무지개 학교를 보고는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로고도 만들어줬는데요. 거기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컵까지 만들어 익셀 양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익셀 양은 진짜 학교처럼 친구들을 만나진 못하지만 무지개 학교를 향하는 아주 짧은 등교길에 설렘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She goes there like she's going to regular school same time. She gets dressed.
맥 맥킨타이어 씨는 딸이 실제로 학교에 가는 것과 똑같이 무지개 학교로 등교한다고 했는데요. 같은 등교 시간에 예쁘게 옷도 차려입고 들어가 수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교실 안에 친구들이 없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익셀 양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곤 기대도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 역시 익센양에게 행복을 선사한 이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The Last Word,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 보면서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회사 경영부터 자신의 이미지까지 평생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해온 해리엇. 그녀는 자기 부고마저 좋게 쓰이길 원해 부고기사를 써줄 앤과 면담을 갖습니다. 해리엇은 앤에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이 적힌 목록을 주며 그들에게 자신에 관해 좋은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해리엇과 앤의 대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Leave to Chance 들어볼게요.
Hey Sherman, the thought of leaving my obituary to chance is completely unreasonable to me.
Well, I am the obituary writer, so when the time comes, I will be writing your obituary.
I want you to write it now.
Huh.
Here's the names of a few hundred people.
The thought of leaving my obituary to chance is completely unreasonable to me. Leave to chance, 오늘의 표현입니다. Leave, 남기다, 무엇에? To chance, 운에. 그래서 leave to chance, leave something to chance 라고 하면 무엇을 운에 맡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leaving everything to chance. 모든 것을 운에 걸겠어, 운에 맡기겠어. 문맥에 따라 어떤 것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운에 맡기는 자세겠죠? 비슷한 뜻의 표현으로는 운명에 맡기다 라는 뜻의 leave to fate 이 있습니다. Leave something to chance, leave something to fate. Taking a driving test is not the kind of thing you want to leave to chance.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건 운에 맡길 수 없는 일이야.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제대로 준비가 필요해. You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in business. 사업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운에 또는 운명에 맡겨선 안 돼. You can't leave anything to fate in business. After the audition, instead of just sitting around and leaving it to chance, Liz sent them an email. 오디션을 본 후 마냥 기다리며 운에 또는 운명에 맡기는 대신 리즈는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fter the audition, instead of just sitting around and leaving it to fate, Liz sent them an email.
앤은 해리엇이 준 명단의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녀에 관한 독설만 잔뜩 듣고 오는데요. 해리엇은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족과도 화해를 시도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해봅니다. 과연 그녀의 부고기사에는 뭐라고 쓰일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며 leave to chance 표현 들어볼게요.
Hey Sherman, the thought of leaving my obituary to chance is completely unreasonable to me.
Well, I am the obituary writer, so when the time comes, I will be writing her obituary.
I want you to write it now.
Huh.
Here's the names of a few hundred people.
운에 맡기다 또는 운명에 맡기다. Leave to chance, leave to fate.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볼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거울에 비친 남자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with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ir need? A sun has disappeared. Rosario.